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닛 옐런 의장은 29일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미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뉴욕 이코노믹 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 경제가 실업률과 소비 지출 등의 분야에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외부로 눈을 돌리면 암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특히 중국 경제와 유가가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경제의 후퇴와 유가 하락이 세계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금리 인상과 관련해 옐런 의장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국제 유가 급락 등으로 미국 경제의 위험이 커지고 있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유엔은 28일 반기문 사무총장의 서사하라 관련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달 초 북아프리카 국가 모로코가 지난 1975년에 서부 사하라 지역을 점령했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모로코는 당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서부 사하라 지역을 병합한 바 있습니다. 한편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반 총장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점령이란 말이 다분히 개인적이고 즉흥적으로 나왔다고 28일 해명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그러면서 사려 깊지 않은 발언으로 오해를 사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총장의 점령 발언이 알려지자 서사하라를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모로코에서는 100만 명이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에서 선두를 지켰습니다. 미국 MBC 방송 뉴스가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48%의 지지율로 선호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경쟁자인 테드 크루즈 후보는 지지율 27%, 3위인 존 케이식 후보는 18%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지지율 49%로 선두를 지켰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마이클 헤인 등 전 중앙정보국장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미국 대통령을 위해 준비된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중앙정보국장과 국가안보국장을 지냈던 헤이든 전 국장은 28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의 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며 클린턴 후보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헤이든 국장은 또 국가안보 측면에서 볼 때 누가 큰 위협이냐는 질문에도 지체 없이 트럼프 후보라고 답했습니다. 헤이든 전 국장은 그러나 클린턴 전 장관이 재임 중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일과 2012년 벵가지 미 영사관 피습 사건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핵 보유 관련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은 28일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기본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특히 핵을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이 일본 정부의 중요한 기본 정책으로 앞으로도 이를 견지해 나간다는 것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또 트럼프 후보의 주일 미군 철수 가능성의 언급에 대해서는 후보자 한 명의 발언에 대해 정부가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도 주한미군 철수 여부 등 트럼프 후보 발언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면서 미한 동맹은 계속 굳건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이 약 8,500억 달러에 달하는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29일 오후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습니다. 가결된 전체 예산안 규모는 역대 최대입니다. 일본의 2016 회계연도는 2016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입니다. 이날 통과된 정부 예산에서 국방 예산은 지난 회계연도보다 1.5% 증가한 약 440억 달러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들에게 방위 예산을 증액한 이유로 일본을 둘러싼 안보 상황을 들었습니다. 세계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과 전쟁이 벌어진다면 한반도를 넘어 다양한 지역에서 육해공 우주를 넘나들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미군 합참의장이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도발적으로 행동을 계속할 경우 미한일 세 나라는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increase the costs on North Korea until it comes into compliance with its international.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더라도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수준의 합의라면 받아들일만 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북한과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반도를 넘어 다양한 지역에서 육해공 우주를 넘나들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미군 합참의장이 밝혔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어떤 상대와의 전쟁도 이제는 복잡한 양상을 띈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은 29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연설에서 오늘날 전쟁은 초지역적, 다중영역적, 다중기능적인 양상을 띈다는 점에서 과거와 크게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If you thought about a North Korean contingency maybe 15 years ago, you could have imagined a North Korean contingency isolated to the peninsula.
덤포드 의장은 15년 전 북한에 대한 비상계획을 짤 땐 한반도에 한정됐을 것이지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서 이제는 주변 지역이 모두 연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생각하면 재래식 무기 능력뿐 아니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이버 공격, 우주 공격 능력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던포드 의장은 다중 영역은 바다, 우주, 사이버, 해저를 포함한다는 것이고 초지역적이라는 개념은 북한과의 전쟁에 태평양 사령부, 북부 사령부, 전략 사령부, 사이버 사령부가 동원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래의 무력 충돌은 모두 이런 양상을 띨 것이라며 정보와 사이버, 우주 영역의 발달,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이 전쟁의 성격을 훨씬 역동적이고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Our command and control is actually not suited to that character of war, and we need some significant changes. And this gets into the area of.
덤포드 의장은 미군의 지휘 통제 체계는 이런 성격의 전쟁에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새로운 전쟁의 양상을 감안해서 적시에 결정을 내리고 실시간으로 군 자산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군은 이런 도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자신하며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 혁신적인 개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던포드 의장은 강조했습니다.
The U.S. is now confronted with simultaneous challenges in Russia, China, Iran, North Korea, and of course violent extremism.
한편 던포드 의장은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러시아를 꼽고 그 다음으로 중국, 이란, 북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들을 꼽았습니다. 북한의 경우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던포드 의장은 밝혔습니다. 던포드 의장은 미군이 테러 단체로부터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까지 다양한 적을 모두 억제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산과 능력을 필요로 한다며 미사일 방어, 정보 감시와 정찰, 재래식 특수전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계속할 경우 미한일 세 나라는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29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관한 간담회에서 오는 31일 개최되는 핵안보 정상회담을 계기로 3국 정상회담을 갖는 미한일 정상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increase the costs on North Korea until it comes into compliance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we will take every step necessary.
블링컨 부장관은 미한일 3국이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동북아시아 지역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멈출 경우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 미국은 한국과 일본 정부와 함께 대북 압박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최우선순위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 방안을 비롯해 북한의 선택을 좁힐 수 있는 추가 제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 역시 북핵 문제와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s long as North Korea continues to take these actions and to advance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nd as long as that's not stopped and reversed.
북한이 도발적 행동과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한 미국은 국가 방어와 동맹국 보호를 위해 사드 배치를 선택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사드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사드 배치의 목적이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멈추게 하는 데 있는 만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미국 등 주변국들과 입장을 같이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의 성실한 이행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정상들이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리는 워싱턴에서 양자 또는 3자 간 연쇄회동을 갖고 대북 제재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유엔의 새 대북 제재 결의가 나온 뒤 네 정상들의 첫 회동으로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현지 시간으로 오는 31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연쇄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또 같은 날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 함께 3국 정상회담도 개최합니다. 한국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재확인하고 대북 독자지재 공조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선 북핵 위협과 관련한 공동 대응 방안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강화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의 김한권 교수입니다.
지금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암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이 연합해서 대북 제재 에 관한 유엔 결의안 2270호에서 나타난 제재가 제대로 실행되고 또 그 빈틈을 한미일이 양자 다자 제재를 통해서 메워나가는 그런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선 양국의 전략적 관계 발전을 위한 정상들의 의지를 확인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과 북한과 북핵 문제와 관련한 소통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려면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이 관건이라는 점을 밝히고 중국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중 두 나라 정상은 이와 함께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하면서도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중국의 이런 입장과는 달리 미한일 세 나라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먼저라는 입장이고 북한은 비핵화가 아닌 핵 감축과 평화협정의 병행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세 그룹의 얘기가 서로 다 다를 때 한중이 만나서 이런 입장 차이를 조율해 나가는 그런 모습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이 자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의심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북한의 핵포기를 압박하기 위한 외교전을 펼칠 방침입니다.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박 대통령이 31일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 업무 만찬에서 핵테러 위협의 변화 양상과 이에 대응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핵 문제를 언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안보 차원에서 북한 핵개발의 위험성을 제기하시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세계 최대 핵 보유국인 미국이 핵안보 정상회의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북한에 끊임없이 핵 위협을 강행하면서 한반도 위기를 키워왔다며 미국은 시간만 허비하지 말고 북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 강원도 원산에서 단거리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북한이 어제 오후 5시 40분께 원산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종류가 확인되지 않은 단거리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사체는 약 200km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1일에도 함경남도 함흥 남쪽에서 신형 방사포 5발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하고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로 북한의 수출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북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거론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무역협회는 29일 유엔 대북 제재가 북한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유엔 대북 제재 품목이 북한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통과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철광석과 석탄, 금, 티타늄, 히토류 등 7개 품목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7개 품목들의 수출액은 15억 200만 달러로 북한의 연간 총 수출액 33억 4,400만 달러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북한의 수출액도 절반가량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보고서를 낸 한국무역협회 측은 유엔의 각국 수출입 데이터를 조사해 이 같은 통계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뭐 석탄 수출이 있고 뭐 총 수출에서 이제 45% 정도가 제재 품목이니까 당장 그게 이제 정확히 다 이행이 된다고 하면 수출권들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외화 수입에 상당한 타격이 있다는 거죠.
특히 북한의 석탄 수출은 11억 4,3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4%를 차지했습니다. 철광석과 철강은 각각 2억 2,100만 달러와 1억 3,200만 달러로 비중은 각각 7%와 4%였습니다. 금과 티타늄광, 바나듐광의 수출 실적은 각각 전체 1% 미만이었으며 히토류는 수출 실적이 없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유엔 제재 품목의 97%가 중국으로 수출됐습니다. 석탄과 철광석의 경우 지난 2010년에서 2014년엔 전량이 중국으로 나갔습니다. 제재 품목을 포함한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전체 수출의 85%를 차지했으며 지난 5년간 이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북한 무역의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된 겁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의 설명입니다.
거의 절대적이죠. 중국 쪽에. 90% 정도까지. 그러면 중국이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광물 수출을 제재하는 게 유엔 안보리 제재 사항이니까 그게 광물 수출이 거의 대부분 다 중국에 수출하는 거니까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수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이제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건데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행할 것인가가
향후 관건이죠.
또한 북한으로 수출이 금지된 항공유의 경우 북한은 연간 1억 390만 달러어치를 수입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항공유가 북한 총 수입 40억 4,400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에 불과하지만 항공유 수입을 제지함으로써 전투기 운영 등 북한의 군사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 속에 북한 내부에선 제2차 고난의 행군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등 대북 제재 여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조선의 최강의 힘이라는 정론을 통해 풀뿌리를 씹어야 하는 고난의 행군을 또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며 위기감을 조성했습니다. 노동신문이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채택 이후 고난의 행군이란 표현을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훨씬 강도가 높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이 느끼는 부담감이 상당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또 극단적인 위기감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을 독려하고 이를 기반으로 오는 5월 초로 예정된 7차 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보겠다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겠죠. 그다음에 그 효과가 이제 계속 커지겠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주민결속 그리고 준비 그런 것들을 이제 예견하는 차원에서 한 거죠. 정신적으로 각오하고 물질적으로도 이제 사전 준비하고 당국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
북한 당국은 정책과 비전 등 주요 현안을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제시해왔으며 그중 정론은 노동신문의 글 중 가장 비중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 선제 핵공격을 가할 준비가 돼 있다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상대방을 자극하는 언행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 한반도 정세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하다며 각 당사국이 현 정세 아래서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고 서로를 자극하는 행동과 언사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면서 한반도의 전쟁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현재 중국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수용 외무상은 어제 러시아 타스통신이 보도한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이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맞서 군의 대응체제를 선제공격체제로 이행했으며 선제 핵공격을 가할 준비가 돼 있음을 단호하게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더라도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수준의 합의라면 받아들일만 하다고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핵물질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 생산이라도 막겠다는 협상은 일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를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가 제시한 북한과의 핵합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핵무기가 아닌 핵 프로그램 폐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Could you do a deal in which the North Koreans say we will end our nuclear weapons program, so there'll be no reprocessing plants?
북한이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모두 폐기해 핵물질 추가 생산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경우 핵무기와 핵물질의 일부만을 넘기는 선에서 협상을 타결지을 수 있다는 제안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28일 워싱턴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전체 보유량 가운데 얼마만큼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넘기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핵 프로그램 가동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받아들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 대표로 북한과의 핵협상 끝에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아키야마 노부마사 일본 히토츠바시 대학 교수는 이처럼 북한 핵에 대한 완전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위협 해소 목표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부언했습니다.
If the perfect verification is impossible,
then should we give up the objective of sort of a threat reduction? Probably no.
핵 전문가인 아키야마 교수는 철저한 검증의 부재를 신뢰 구축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메워야 한다며 100% 비핵화가 어렵더라도 해당 국가에 대한 안전 보장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국제 원자력 기구의 안전 조치를 준수케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갈루치 전 특사는 당사국들 간 밀접하고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는 한 북핵 협상에 몇 개 나라가 참여해야 하는지와 같은 형식적인 틀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The modality for these talks has never been particularly important in my mind, provided consultations are close and continuing.
6자 회담장에 배석하는 수많은 참석자들 간의 논의보다 당사국들의 개별 회동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따라서 미국이 동맹국들은 물론 중국과도 밀접히 공조한다면 미북 간 양자 대화 역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엔이 이례적으로 탈북자의 사연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자유를 향한 북한 주민들의 긴 투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최근 서울에 정착한 탈북자 조찬양 씨의 사연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외부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우리가 속고 살았다고 느끼게 됐어요. 그때 아버지가 우리 자식들은 이런 데서 살게 할 수 없다. 아빠가 1차로 먼저 가지고 나머지 가족들이 이렇게 먼저 가게 되고 제가 남았을 때는 18살, 네, 그때였어요.
주 씨는 자신이 북한에 남으면 가족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북한 생활은 쉽지 않았다고 주 씨는 밝혔습니다. 보위부의 끊임없는 감시가 계속됐고 특히 몇 시간만 차를 타고 가면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가족들을 만날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주 씨를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고 주 씨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그 정말 자식을 두고 왔다는 그런 고통은 뭐 어디 다른 데다가 비기지 못하겠더라고요. 밥도 뭐 대한민국의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그게 맛이 없고 그러니까 정말 잠도 자도 발편잠 못 자고 악몽에서 헤매지요.
주 씨는 마침내 2010년 북한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도만강을 헤엄쳐 건너 중국으로 탈출한 주 씨는 체포되면 북한으로 송환돼 처형될 위험 속에서 태국으로 건너간 뒤 한국으로 가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 씨는 가족들을 만난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뜰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막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아버지 목소리도 들리고 동생들 목소리도 들리는데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이게 막 꿈 같아서 눈을 딱 뜨면 무엇인가 막 깰 것 같은 그런 거.
서울에 정착한 이후 새로운 자유와 문화에 적응하기 바빴던 주 씨는 이제는 TV 출연과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은 물론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 씨는 북한에 있을 때 몰래 목숨을 걸고 자유의 목소리를 들었던 경험이 있다며 지금도 북한에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링크의 박석길 국장은 주 씨의 노력은 탈북자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She's helping South Korean and even international audiences understand a lot more than we used to about
한국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이해하는데 주 씨의 그 같은 노력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 씨는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를 깨닫고 우리 한민족이 지금 분단돼 있지만 다시 만나게 되는 날을
향해서 이렇게 힘내서 올 수 있도록 푸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유엔 내에서 인권 문제를 총괄하는 기구로 지난 몇 년 동안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 설치와 COI 최종 보고서 발표, 유엔 인권 서울 사무소 개소 등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럽의 작은 섬 나라인 몰타 정부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착취 혐의를 조사한 결과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럽 매체들은 몰타의 의류 공장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들이 극심한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해 유럽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몰타 사회부의 류번 시바레스 소비자 시민자유국 공보 담당관은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몰타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착취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바레스 담당관은 몰타 산업관계부가 현재 북한 노동자 착취 혐의를 조사 중이라며 초기 조사 결과 노동 착취 등 부정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바레스 담당관은 하지만 추가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며 상황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적법한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몰타에서 일하는 북한인들은 총 52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럽의 인권단체들과 일부 언론 매체들은 몰타 내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들이 극심한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독일 최대 공영방송인 ARD는 특히 지난 1월 몰타 내 북한 노동자들이 2주에 하루만 휴식하며 하루 14시간씩 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임금은 유럽연합이 의무화한 월 최저임금 700유로의 10분의 1에 불과한 75유로, 미화로 81달러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몰타인들의 하루 평균 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월급으로 받고 있고 노동시간은 유럽연합이 규정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인 48시간보다 두 배나 많다는 겁니다. 독일 출신의 토마스 핸델 유럽의회 고용사회복지위원장은 지난달 성명에서 유럽연합 담당기구들과 국제노동기구 ILO에 서한을 보내 진상조사와 대응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핸델 위원장은 서한에서 이런 식의 노동 착취는 충격적이며 유럽연합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핸델 위원장 측 프랭크 푸슈카레프 비서실장은 지난주 VOA에 아직 유럽연합 담당기구들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푸시카레프 실장은 그러나 핸델 위원장의 성명과 소환 발송 이후 유럽의 여러 연구소들과 인권단체들이 몰타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북한 노동자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예와 강제 노동은 유럽연합뿐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 국가들이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보호법규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유럽의회가 매우 긴밀히 주시하며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몰타 내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들은 대부분 의류 공장과 건설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몰타 최대 일간신문인 타임스 오브 몰타는 지난 4일 몰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노동자 36명이 중국계 의류업체인 레저 클로딩에서 일하고 나머지 인력은 다른 5개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레저 클로딩 관계자는 이 신문에 북한 노동자들이 근무 환경에 행복해하고 있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문은 이 업체 책임자들이 베트남 출신 노동자들로부터 과도한 노동시간과 저임금 지불 혐의로 소송을 당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레저 클로딩은 중국 다국적 업체인 CICT 계열사로 유럽의 의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웹사이트에 따르면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베트남, 몰타인 등 200명이 몰타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마르츠키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에서 5, 6만 명에 달하는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들이 심각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지난 16일 발표한 새 행정명령 13722호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그리고 노동자들을 해외로 송출하는 책임자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토록 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평양의 택시 실태를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1,500여 대의 택시가 홀짝제로 운행되고 있는데요. 이 매체는 평양 시민과 택시를 함께 합승한 경험도 소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 신화망은 25일 북한에서 택시를 타는 경험은 어떤 것인가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화망은 평양에 1,500대가 넘는 택시가 2부제로 운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순 아래, 끝번호가 짝수인 차량은 짝순 아래 운행되는 것입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평양의 택시 2부제는 택시 수가 많아 빈차가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지난 2014년 상반기에 도입됐습니다. 신화망은 평양의 택시 차종이 대부분 중국산 BRD이며 색깔은 노란색과 초록색 조합, 노란색과 빨간색 조합, 파란색과 회색 조합 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본 요금은 첫 2km까지 미화 2달러이고 이후 1km당 56센트가 부과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밤 9시 이후에는 요금이 2배라고 덧붙였습니다. 요금은 달러화, 유로화, 중국 위안화, 북한 원화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택시 기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 수 있고 호텔이나 주요 교차로에도 택시가 대기하고 있다고 신화망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에서는 아무 도로변에나 택시를 댈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화망 기자는 평양에서 직접 택시에 탑승한 경험도 소개했습니다. 그는 택시가 모인다는 김일성 종합대학 후문에서 20분 이상 손을 흔들어 겨우 한 대를 잡았습니다. 짝수날이었지만 홀수 번호판이었고 택시 안에는 이미 남성 승객이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평양 개선문까지 간다는 기자와 그의 일행 3명을 모두 택시에 태웠습니다. 요금 표시기계는 작동시키지도 않았습니다. 택시 기사는 신화망 기자의 질문에 자신은 원래 15년간 트럭을 운전하다 국가의 명령으로 택시 기사가 됐다며 월급이나 하루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답변은 회피했습니다. 또 자신의 택시는 고려항공이 운영하는 약 150대의 택시 중 하나로 홀짝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화망 기자는 홀짝제 시행 이후 평양을 오가는 택시 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많은 경우 택시가 한 대 서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달려들어 택시를 타기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택시뿐 아니라 일반 차량도 평양에서 홀짝제로 운행하고 있다고 2월에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연초부터 지시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는 휘발유 소비를 줄이고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에 대비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평양의 차량 2부제의 예외는 정부 고위급 인사의 차량과 군용차, 외국인 차량, 버스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유엔의 대북 사업에 미화 2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영양과 보건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나다가 올해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과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보건 사업에 각각 미화 150만 달러와 5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는 25일 공개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서 캐나다 정부가 지난 1일 이같이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의 프랑스와 라살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캐나다 정부는 세계식량계획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지원은 국제인도주의기구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살 대변인에 따르면 캐나다는 2005년부터 지난 11년간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주의 사업에 미화 2,17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세계식량계획에 미화 160만 달러를 지원해 어린이와 임산부, 수임모 등 북한 취약계층에게 식량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니세프에 55만 달러를 지원해 영양실조에 걸린 5살 미만 어린이 13,000여 명을 치료하고 490만여 명에게 필수 밀양 영양 보충제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캐나다 등 각국 정부의 지원금으로 북한 현지 공장에서 영양 강화 식품을 제조해 취약계층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대북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실케버 세계식량계획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당초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 내 87개군 220만여 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목표액으로 1억 9,600만 달러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23일 현재 모금액은 1억 210만 달러로 목표액의 절반 수준입니다. 시케버 대변인은 오는 6월 말까지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120만 달러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니세프도 올해 초 공개한 2016 대북지원사업계획 보고서에서 올해 대북사업에 1,8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올해 850만 달러를 투입해 북한 취약계층에 밀양영양 보충제를 지원하고 영양실조 관리 프로그램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50만 달러를 투입해 한 살 미만 영유아 37만여 명과 임산부 37만 2천여 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2개월에서 5살 미만 어린이 150만여 명에게 1년에 2번 구충제를 나눠주고 6개월에서 5살 미만 어린이 170만여 명에게 비타민 A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올해 초부터 25일 현재까지 유엔과 각국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인도주의 지원은 1,4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정부는 어제 인천 세관에서 북한산 물품의 위장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북한산 물품이 대부분 중국 등 제3국 생산품으로 위장돼 반입되기 때문에 통관 과정에서 북한산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원산지 확인 강화 방안이 중점 논의됐습니다. 또 북한산 물품의 수출입 통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제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한국통일부 주관으로 관세청과 경찰청 등 10여 개 기관의 과장급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한국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매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통 워싱턴 지부가 탈북자 구출기금 마련을 위해 행사를 열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평통 워싱턴 지부가 지난 26일 중국 내 탈북자 구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탈북자 구출을 위한 1일 찻집입니다.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애난데일의 한인 음악 카페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오전부터 한국의 유행가 노랫가락 대신 한국 통일부가 제작한 한반도 통일 관련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한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을 회복하는 역사적 과업이다. 이와 같이 통일은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올해 행사는 탈북자와의 만남, 북한 문제 알리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던 과거와는 달리 기금 마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행사 장소도 한인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한인 상가 밀집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워싱턴 민주평통 샌디양 차세대 분과 위원장입니다.
다들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7080 세대의 그 음악과 북한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라이브 음악 그런 분위기로 행사를 조금 다른 모양으로 색깔로 갔던
양 위원장은 행사 준비 기간 동안 표를 팔며 지난 2014년 행사 때보다 한인들의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그냥 문명으로 한 명을 구출하는데 도네이션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선뜻 그 금액을 도네이션을 해주셨고요.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면서 취지와 활동과 왜 이게 중요한 건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또 도와주시겠다고 나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아요.
평통 자문위원들이 발품을 팔며 홍보한 덕에 이날 100여 명의 한인들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한인들은 평통 자문위원들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만들고 음식을 나르는 분위기 속에서 친목을 나눴고 행사장을 찾은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로부터 북한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You all are having a good time today and you know, think about all the people out there that don't have the freedom that we are.
이를 찻집을 찾은 마크장 메릴랜드주 하원 의원은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위해 탈북자들은 목숨을 건다며 민주평통의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지미리 메릴랜드주 소수계 행정장관은 인권은 하늘에서 주어진 권리인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만 그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있다며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의 김학조 참사관은 미국 내 한인들의 이 같은 활동에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현 정부의 가장 큰 이슈가 통일입니다. 저희 뭐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대사관 차원에서도 그렇고 통일이라는 이슈 하나 가지고 모든 방면에서 지금 착실히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고요. 탈북민 이미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잘 정착들 하고 계시고요. 뭐 국회의원으로 해가지고 뭐 잘 아시다시피 조경철 의원도 나오시고 여러 곳곳에서 사회에서 큰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가고 결국은 나중에 통일을 위한 진정한 우리의 리소스가 될 수 있도록
김 참사관은 VOA에 대사관과 민간 차원에서 하는 일이 상호 보탬이 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1960년대에서 80년대 한국에서 영어와 직업 훈련을 제공했던 미국의 민간단체 평화봉사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직 평화봉사단 회원들의 모임인 한국인의 친구 낸시 켈리 회장입니다. 북한 난민들을 위해 기금을 모으는 한인들을 보니 마음이 훈훈해지고 전 세계 난민 구호활동도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한인들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경상대학교 정치학과 재학생은 탈북자 문제를 통해 한반도 통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통 워싱턴 지부의 탈북자 구출 1일 찻집 행사의 올해 목표 금액은 탈북자 5명을 구출할 수 있는 만 달러였는데요. 평통 측은 목표 금액이 달성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도 같은 행사를 열었던 민주평통 워싱턴 지부는 당시 수익금을 한국 내 탈북자 구출 비영리 단체인 나우에 전달했고 이 단체는 이 자금으로 4명의 탈북자를 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금은 오는 5월 한국에서 열리는 민주평통 전체 회의 방문 시 역시 나우에 전달됩니다. 나우의 지성호 대표는 지난 2014년 민주평통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구출된 4명의 탈북자가 지금은 대학생이 됐고 평통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잘 정착하고 있다며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지 대표는 그러면서 해외 한인들의 이런 활동이 한반도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은 이제 곧 올 것인데 그때 가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정말 국제사회가 우리 한인들이 정말 당당하게 당신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제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당신들은 남이 아니었고 우리 형제였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이 이제 중요하고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도왔다는 사실이 한반도 통일 후 남북한 주민 간 화합에 도움이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한편 지 대표는 나우 설립 이후 140명 그리고 지난해에만 65명의 탈북자를 구출해 한국에 입국시켰고 현재는 민주평통의 기금까지 합해 25명의 탈북자를 구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 대표는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이 구출 대상 1순위라며 중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탈북자들을 색출해 강제 북송하고 있어 중국 내 탈북자 구출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17도, 남포 최저 5도에서 최고 15도, 신의주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15도, 강계 최저 1도, 최고 1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대체로 맑겠고 오후에 구름 조금 낄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최저 6도, 최고 15도, 개성 최저 5도, 최고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는데요. 함흥 최저 기온은 5도, 최고 16도, 해산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10도, 원산은 최저 9도, 최고 1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 약간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4도, 최고 12도, 선봉 최저 2도, 최고 12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 들어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 정도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황해도는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3월 30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마감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29일 용기 있는 여성상을 시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4명을 올해의 용기 있는 여성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 수상자 14명 가운데 중국의 인권운동가 니위란 씨는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니 씨는 VOA에 중국 정부가 미국으로 가는데 필요한 여권을 내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니위란 씨는 지난 15년 동안 살집을 잃은 철거민의 인권 옹호 투쟁을 벌여온 인물입니다. 니 씨는 사회 혼란 조장 혐의 등으로 두 차례 갇혔으며 구금기간 폭행을 당해 장애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용기 있는 여성상은 미국 국무부가 해마다 평화와 정의, 인권, 성평등 등을 위해 개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투쟁해온 여성들에게 수여해온 상입니다. 일본이 약 8,500억 달러에 달하는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29일 오후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했습니다. 가결된 전체 예산안 규모는 역대 최대입니다. 일본의 2016 회계연도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입니다. 이날 통과된 정부 예산안에서 국방 예산은 지난 회계연도보다 1.5% 증가한 약 440억 달러입니다. 일본 방위 예산은 4년 연속 증액됐고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들에게 방위 예산을 증액한 이유로 일본을 둘러싼 안보 상황을 들었습니다. 한편 방위비와 더불어 사회복지 예산도 역대 최대로 책정돼 전체 예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에서 선두를 지켰습니다. 미국 MBC 방송 뉴스가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48%의 지지율로 선호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경쟁자인 테드 크루즈 후보는 지지율을 27%로 선두 트럼프와 두 자릿수 격차를 보였고 3위인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18%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 57%가 만일 트럼프가 대의원을 가장 많이 확보한다면 트럼프를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공화당 규정상 대선 후보 경선에서 1위가 대의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순위에 관계없이 당이 중재 전당대회를 통해 후보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닛 옐런 의장은 29일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미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뉴욕 이코노믹 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 경제가 실업률과 소비지출 등의 분야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외부로 눈을 돌리면 상황이 암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특히 중국 경제와 유가가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리 인상과 관련해 옐런 의장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국제 유가 급락 등으로 미국 경제의 위험이 커지고 있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편 29일 옐런 의장의 이 같은 언급이 알려지자 미국 주식시장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유엔은 28일 반기문 사무총장의 서사하라 관련 발언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달 초 북아프리카 국가 모로코가 지난 1975년에 서부사하라 지역을 점령했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모로코는 당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서부사하라 지역을 병합한 바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독립을 요구하며 지금까지 무장투쟁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테판 두자리 유엔 대변인은 반 총장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점령이란 말이 다분히 개인적이고 즉흥적으로 나왔다며 28일 해명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그러면서 사려 깊지 않은 발언으로 오해를 사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반기문 총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서사하라를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모로코에서는 100만 명이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클 헤이든 전 중앙정보국장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미국 대통령을 위해 준비된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중앙정보국장과 국가안보국장을 지냈던 헤이든 전 국장은 28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의 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며 클린턴 후보의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헤이든 전 국장은 또 국가안보 측면에서 볼 때 누가 더 큰 위협이냐는 질문에도 지체 없이 트럼프 후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